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는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이 무슨 책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즉 우리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을 주신 하나님, 성경을 받는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하면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그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구약 성경은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메시지들이 담겨 있죠. 그래서 이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아, 죄의 싹시, 죄를 지면 죽는구나라는 죽음에 대한 메시지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이 반복적 제사가 드려지는 일을 통하여서는 아, 이것으로는 한계가 있구나, 영원한 제사가 우리에게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요.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하여서는 다시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게 됩니다. 즉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런 구원의 메시지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구원의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치유하고 선포하면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셨다라는 얘기는 죄의 결과였다라는 것이고요. 이미 구약의 제사의 방법을 통하여서 예고되었던 그 사건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되어지는 사건이 되었고 더 이상 반복적인 짐승의 제사와 인간 제사장들이 필요치 않게 되었고 이미 구원이 그것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을 통하여서는 이 죄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즉 십자가에선 죄의 값을 치르셨고 부활을 통하여서는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승천하세요. 승천하셨다는 말씀은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 부활의 생명으로 죄값을 치른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로 모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 공동체, 십자가 공동체, 천국을 소망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셔서 교회로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케 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그 예배케 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또한 세상에 나가서는 증인으로 살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교회의 역사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역사요, 우리들의 삶의 실제입니다. 이 우리 삶의 실제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도 보면 그런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성령과 선교, 그리고 세워진 교회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약성경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던 구원받은 공동체인 교회에 한 가지 공통점이 나타나는데 고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을 보면 이 고난이라는 내용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나오죠. 그 당시에 복음으로 세워졌던 교회들은 사실 환경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 사상적으로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정치적으로, 사회학적으로는 로마의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는 유대교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어요. 즉 다원주의 영향이 있었고요. 세속화와 계급사회의 영향이 있었고요. 또 율법주의의 영향이 그 교회와 성도들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세 가지 사상과 사회와 철학과 종교와 이런 것과 끊임없이 복음을 가지고 살았어야 됐고 그런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핍박의 모습으로 고난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 교회와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그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서신서들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주고 세워주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도 그런 메시지들을 잘 담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고난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은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했을 때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합니다. 즉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망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선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2장으로 넘어와서는 그 구원받는 사람들을 주님이 형제다. 또한 그들을 교회로 모으셨다. 2장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2장 14절에 예수님은 마귀를 없이 하시는 분이시다. 마귀의 권세를 파하시는 분이시다. 2장 16절에 가서는 잠시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은 붙잡아 주신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3장 1절로 넘어가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장에 넘어가서는 4장 14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5장에서 10장까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구약성경의 구약에 있는 모든 그림자인 예표들을 통하여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는데 특별히 제사 제도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제사가 무엇인지 왜 제사를 드려야 됐는지 그리고 그 반복적인 제사의 한계가 무엇인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완전한 제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인간 제사장을 보면서 영원한 제사장을 사모하는 거예요. 짐승들이 죽어가면서 나의 죄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이 근본적 죄의 모습들이 발견되어지며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것이 구약에 있는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10장 39절에서 너무 참 아름다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요. 우리 10장 3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장 39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이후 더 이상 멸망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살게 하는 능력이요, 이 땅을 바라보고 살지만 천국을 보게 하는 영적인 눈을 갖게 해주었고, 이 땅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능력을 주는 그런 은혜의 믿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11장에 쭉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모습들을 보아도 이렇게 쉽게 편안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너무 걱정 없이 염려 없이 그냥 행복하게만 살았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있지 않아요. 처음부터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제일 먼저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을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예배 잘 드리고 형한테 맞아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소개합니까? 믿음을 따라서 살다가 천국 간 사람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배자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예배 드리고 힘들게 살았던 사람. 하지만 그는 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35절에도 보면 죽고 고문당하고 힘들고 핍박 가운데 있었고 조롱당하고 채찍당하고 채찍질당하고 37절에는 유리하고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학대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그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자신 있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복이 있는 사람들이냐. 이 땅에서는 짧은 시간을 살다가 잠깐을 살다가 고난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복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장으로 넘어가면서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리고. 여러분들을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가치관일 수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의 잘 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형통해 보이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은 힘든가? 이것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겁게 하는 이 세상적 가치들,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하게 하는 얽매이는 모든 것들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려놔라.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자. 인내로서 경주를 하자. 예, 신약성경에 보면 이 당시 고대 운동 경기했던 용어들을 많이 씁니다. 경주하자. 경주하는 사람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인내한다. 경주하는 사람들 인내하죠. 뭐든지 그 분야에 열심을 냈던 사람들을 보면 다 인내하고 참았던 사람들입니다. 뭐 대충 틈나는 대로 뭐 시간 내서 잠깐 하고 뭐 이래서 믿음의 어떤 이 세상적으로도 성경하고 그러지 못해요. 다 인내했습니다. 믿음의 삶도 인내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인내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인내해야 되고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예,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자리까지 우리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그 경주의 마지막 꼬린 지점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내의 마지막 지점에 서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붙잡고 끝까지 경주해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인내의 삶, 그 뒤에 생명에 약속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소망도 있고요. 행복도 있고요. 감사도 있습니다. 땅의 것들로는 사실 행복하고 즐거운 거 잠깐이에요. 잠깐 즐거울 수 있고 잠깐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즐거움 있지 않죠. 여러분 아무리 비싸고 좋은 음식을 세 번만 잡숴보세요. 그게 맛있나? 아무리 좋은 데 가서 계속해서 일주일을 지내보십시오. 더 이상 좋나? 제한적입니다. 유한한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천국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주님 만나는 영원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죠. 한 여자분이 계셨어요. 17살에 결혼을 했는데 19살에 남편이 그만 죽습니다. 너무 일찍 과부가 됐죠. 아이도 없고. 근데 이분이 혼자 생각을 하고, 아, 내가 좀 더 삶을 잘 살아야 되겠다. 무작정 시골에 살다가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 가정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정부로 들어가면서 두 가지를 부탁을 해요. 하나는 내가 주일은 교회를 꼭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는 낮에는 정말 열심히 일할 텐데 저녁에는 공부할 수 있도록 야간 학교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주인집이 그걸 귀하게 보고 두 가지 약속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주일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게 하고 저녁에는 공부를 시켜줘요. 근데 이 여자분이 참 열심히 삶을 사세요. 그 공부도 열심히 해서 뽑혀서 장학생으로 뽑혀서 그 당시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유학을 가서도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다시 우리나라에 돌아오면서 그 일제시대인데 조선총독부의 장학사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한국의 여성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기독교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학교 초대 학장이 되세요. 숙명여대의 처음 학장이신 임숙재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망을 가진 거예요. 자기의 삶은 젊은 나이에 기구한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다 불쌍하다, 불행하다, 앞으로 어떻게 사냐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이 여인은 예수를 바라보고 꿈을 갖고 살았습니다. 인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셔서 우리 민족 가운데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어요. 또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9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늘 술로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새어머니가 계속해서 들어오세요. 그런데 그 새어머니들도 견디지 못하고 다 도망가십니다. 그러다 너무 삶이 힘들어서 동네에 있는 언덕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 불빛을 바라보고 그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을 데리고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할아버지께서 절대로 교회를 다니면 안 된다고, 우리 집안은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고 핍박을 하고 매질을 하고, 그래서 매를 맞고 추운 겨울에 그 예배당 앞에 가서 늘 기도했던 한 9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너무 힘들게 고학을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남의 집 머슴살이를 어린 나이에 일찍부터 시작을 해서 핍박하는 할아버지, 또 술 마시는 아버지, 어린 동생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삶을 삽니다. 너무 힘들어서 추운 겨울에는 예배당 마당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그 삶이 바뀌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르는데 이 소년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근데 누가 이 학생에게도 성탄절 찬양을 하라고 권했을 때 이 소년은 나가서 무슨 찬송을 하냐면 예수님이 정말로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면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시고 구원하소서, 이런 마음의 기도의 소망을 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참 뜻밖의 찬양을 해요.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여러분, 9살, 10살 소년이 성탄절에 부를 찬양이라고는 어울려지지가 않죠. 그래서 교인들이 뒤에서 뭐라고 야단을 합니다. 성탄절에 맞지 않는 찬양이다. 그렇죠. 10살 아이가 험한 시험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렇게 찬양을 울면서 하면 성탄절 분위기 다 나빠지는 거죠. 근데 이 어린 소년의 형편을 아는 어른들은 같이 울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 소년은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을 주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고 장애를 가진 아내를 만나고 또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목회를 마무리하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지난주에 저랑 같이 선교지를 다녀오신 원효식 목사님, 제 아버님의 간증이셨습니다. 제 이야기를 제가 저도 들었어요. 처음 들었어요.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인생은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주시게 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기쁨으로 모두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